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함께 하십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룻기 1장 19절에서 2장 7절까지의 말씀으로 우연의 가면을 쓴 섭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하지 않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계획대로 하지 못하는 이 빈약한 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보면 계획한 일들보다는 계획과 상관없는 일들로 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삶이 저희의 꼼꼼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갑자기 제 인생 안으로 훅 하고 들어온 사건들과 또 만남들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참으로 뭐 큰 일들이 있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은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사건 같은데요. 이 사건도 저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저를 목사로 서원한 것도 아니고 또 여느 목사님처럼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생명을 건져주신 경험도 없습니다. 목사의 목자도 생각하지 않았던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의 봄이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때의 설교 본문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출애굽 3장의 말씀이었는데 모세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저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로 했던 이 설교 본문은 그 전주에 제가 성격 통독 대회 때문에 거의 외우다시피 한 성경의 본문이었습니다. 지금은 교회들이 잘 안 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성격 통독 대회를 교회들이 자주 열었습니다. 전 교인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이 낭독자가 성경을 읽어주면 그 낭독에 맞춰서 전 교인들이 함께 성경을 통독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이 낭독자들인데 이 앞에서 성경을 낭독할 때 틀리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게 잘 읽어야지 이 성경 통독 대회가 굉장히 부드럽고 원활하게 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두 명의 낭독자를 세워서 보통 한 명은 홀수장 그리고 그 한 명은 짝수장으로 읽게 되는데 하필 제 파트너가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되기에 딱 좋은 사람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본문인 출애굽기를 얼마나 읽고 또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때마침 이 학교가 축제 기간이어서 수업이 없었던지라 일주일을 내내 그 출애굽기 낭독을 하고 또 하고 정말 일주일 내내 그 출애굽기에 매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력했던 대로 통독대회를 잘 마쳤는데 그 다음 주 오는 주일에 목사님께서 그 본문으로 제가 읽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읽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네? 그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설교를 듣기 시작하는데 그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를 향해 있지 않고 저를 향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그 경험이 얼마나 강렬하였던지 예배가 끝난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 무렵을 생각해 보면 제가 신앙의 철이 들던 때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하던 차에 성경 통독의 낭독자로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매달렸던 그 성경 본문을 통하여 저를 목사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정말 우연히 이 낭독자로 지원하게 된 성경 통독 대회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큰 사건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가 된 사건만이 아닙니다. 미국에 유학 와서 지금까지의 저를 돌이켜보면 계획 밖의 일들이 제 인생에서 크게 작용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권 목사님을 만나서 대흥교회에 오게 된 것도 그리고 5년 동안 담임으로 교회를 떠나 있었던 시간들 그리고 다시 대흥교회로 돌아오게 된 모든 일들이 저의 계획과는 동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우연한 사건들 그리고 우연한 만남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연은 제 인생에서 정말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는 분명히 계획하에 딱 맞아 떨어진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저처럼 우연한 사건들과 우연한 만남들도 꽤나 여러분의 인생에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민 오신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정말 미국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라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권 목사님께서 옛날에 해 주셨던 예화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집사님인지 또 권사님이신지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분이 젊었을 때 대학생 때에 장난삼아 점집에 갔다가 점장이가 당신은 언젠가는 분명히 영부인이 될 것이오 라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말과 행동을 굉장히 조신하게 했다지요. 나라의 안주인이 될 사람이니 거기에 걸맞는 말과 행실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추스리며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점장이의 말대로 안주인이 되기는 되었는데 나라의 안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마트를 하는 남편을 만나서 마트의 안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연한 사건과 만남이 지금의 삶을 결정하게 된 사람이 어떻게 저와 또 마트의 안주인뿐이겠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운명을 바꾼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우연에 기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에서 셀렌디피티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뜻이 우연한 발견이 가져다 준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역사의 획을 긋는 발명들이 우연히 가져온 행운에 많이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바로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입니다. 페니실린은 인류의 평균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릴 만큼 인류의 문명이 발견한 대단한 발명품입니다. 그런데 이 페니실린이 우연에 의해서, 실수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균을 배양하면서 실수로 뚜껑을 열어둔 채 휴가를 가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에 이 배양기 안에 푸른 곰팡이가 스며들어서 못 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곰팡이 주변에 가만히 살펴보니 모든 세균이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밍이 이상하다 하고 조사를 해보니 곰팡이에 있는 이 페니실린 노타튬이라고 하는 성분이 그 안 좋은 모든 균들을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을 추출하여서 최초의 항생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페니실린입니다. 이 페니실린으로 인해서 플레밍은 노벨상을 받게 되었고, 또 폐렴에 걸린 윈스턴 처칠에게 처방하여 치료하여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하였습니다. 플레밍의 우연한 실수가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페니실린뿐만이 아닙니다. 엑스레이, 포스트잇, 시리얼, 비아그라, 그리고 심지어 보톡스까지 모두 우연으로 발명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치료제로 주목받는 렘데시비르라고 하는 이 약도 실패한 에볼라 치료제였는데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발명뿐만이 아닙니다. 역사의 전환점을 가져온 수많은 사건들도 우연에 철저히 기대어 있습니다. 만유 인류의 법칙도 우연히 떨어지는 사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미국도 콜럼부스의 우연한 발견에 의해서 알려졌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 우연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일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발견한 것도, 만유 인력이 떨어지는 사과에서 발견한 것도, 또 제가 목사의 설명을 알게 된 성경 통독 대회도, 그리고 여러분을 미국에서 살게 한 삶의 사건들이 전부 우연의 결과입니까? 믿는 자들, 신자들의 사전에 없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개인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신, 준비한 우연이라는 것으로 알 수 있고 또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아사리온은 2불이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니 한 마리가 1불도 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싸다는 말입니까? 그만큼 참새가 보잘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 없는 참새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미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우연으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준비된 우연을 신학에서는 섭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섭리의 사전적인 뜻은 providence, 즉 프로, 앞으로, 그리고 vidence, 보다가 합해져서 앞을 내다보다라는 것이 저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할 때 앞서 보는 그 이상을 포함하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모든 행위와 모든 상황들을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유지하시고 지시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신다. 이 정의대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전하시고 유지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세상을 보면서 법칙에 의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섭리하심으로 다스리시고 유지하시고 지시하시기 때문입니다. 참새의 생명까지도 다스리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신자의 삶에는 결코 우연이란 말이 없습니다. 단지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연의 가면을 쓴 섭리입니다. 우연의 가면을 쓰신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우연의 가면을 쓰신 하나님이 어김없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듣게 된 나오미는 모압에서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비록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한 것은 참으로 기특한 결정이지만 지금 나오미는 상황에 밀려서 억지로 밀려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당도하였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의 귀향을 큰 이슈로 삼는 것을 보면 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 베들레헴에서 상당히 권세 있는 집안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봐서도 나오미가 스스로에게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상당한 재력가임에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갔던 나오미가 빈털터리에 그것도 과부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이런 나오미의 마음이 20절과 2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지금 마을 사람들에게 울분을 토해놓고 있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고 하는 뜻인데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자 그 이름의 뜻대로 기쁨이가 온다라고 말을 하자 정색을 하면서 내가 어디를 봐서 기쁨이냐,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하지 말고 마라, 즉 비참, 비통이라고 불러라, 나를 비참이라고 불러라 라고 고함을 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어떤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지를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그가 고향에 와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너글러운 채 하루하루를 보내게 됐을 것입니다. 나오미에게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떠한 기대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나오미의 심정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20절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자신을 징벌하시고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 하나님께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섭리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준비된 우연입니다. 나오미의 고난이 하나님의 준비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게 앞으로 주어질 축복도 분명히 하나님의 준비하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축복을 위한 고난이지 패망을 위한 고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자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큰 복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고난이 클수록 그 뒤에 따라오는 영광과 축복 또한 더할 나위 없이 그보다 더 큰 것을 사도 바울은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 중에 더 기뻐하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이 섭리의 믿음이 없으니 큰 상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나오미가 섭리의 믿음을 가질 때까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알던 모르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에 맞춰서 당신의 방법으로 여전히 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2장 1절에서부터 4절 상반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1장에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자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탁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를 소개하는 모습을 보니 상당히 중요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유력한 자에다가 무엇보다도 엘리멜렉의 친족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어려운 친족을 도와서 그 가문을 일으키는 제도입니다. 1절에서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엘리멜렉의 가문을 일으킬 권한과 실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이 나오미의 가문이 다시 일어서려면 룻은 반드시 이 유력한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태까지 보셔서 아시다시피 이 나오미는 룻에게 이 보아스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2장 20절 후반에 가서야 나오미가 보아스를 언급하는데 그것도 룻이 먼저 이 보아스를 언급하였기 때문에 나오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유력한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말하지 않았던 것은 모압에서의 10년의 이민 생활 동안 보아스를 잊어버렸을 수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보아스가 안 도와주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니 룻으로 하여금 헛된 희망을 품지 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이 룻이 먼저 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르게 된 것입니다. 3절에서 밝힌 바대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르게 된 것입니다. 때는 수확철인지라 베들레헴 전역은 추수로 정말로 분주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밭들이 추수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밭들을 놔두고 밭들 중에서도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더라도 보아스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오미의 가문이 다시 일어나려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눈에 띄어야지, 그래야지 서로 알게 돼야지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서로 만나야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4절을 보니 마침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줍는 그 시간에 딱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우연히 밭에 이르른 룻이 마침 밭에 도착한 보아스의 눈에 띄었고 이 둘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본문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우연의 가면을 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리고 마침내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문을 일으킬 시작을 알려주셨고 더 나아가 보아스의 손자 이새를 통해서 이 다윗이 태어날 가정을 준비하셨고 더 나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연의 가면을 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수많은 우연 중 하나에 불과하였지만 실수와 빈틈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떠나게 하시고 머무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될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에 주눅들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꾹 참고 인내로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의 의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섭리로 삶의 전부를 주관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계획이 다 무의미하고 우리의 계획에 따른 행동들이 소용없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더 게으르게 하는 안 좋은 교리가 아닌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더 집중하고 열심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하며 열심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룻을 보면 그 사실이 확실해집니다. 룻은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가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나오미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과 어머니를 살려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면서 방구석에만 눌러 앉아있지는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마라 타령하며 풀이 죽어 있을 때 룻은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 하고 집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이 말이 그 양식을 입에 넣어주겠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백성을 돌보셔도 그 백성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룻이 언약 백성으로 해야 할 일은 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간 것을 너무 쉽게 또 쉬운 일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룻이 밭으로 나간 일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이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민족입니다. 때문에 모압 사람 룻이 분명히 환영받을 리가 없고 심지어는 린치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너 절대 다른 밭에 가면 안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룻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 밭에 나가 이삭을 주우러 나간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신과 어머니를 지켜주시면 자신은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겁이 없습니다. 우연의 가면을 쓴 하나님께서 든든한 뒷배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을 마주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왜 나만 때리십니까? 라고 항변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신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며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 모두 너무나 무력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출근을 할 수도 없고 또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집에만 정말 갇혀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어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돌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돌솥밥이 아니라 돌밥입니다. 식구들이 안 나가고 집에만 옹기종기 모여 있다 보니 아내들은 밥하기에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서면 밥을 한다. 그래서 돌밥인 것입니다. 저번에는 퇴근하는 저를 보며 굉장히 선망의 눈으로, 그렇지만 퀭한 눈으로 당신은 맨날 나갔다 와서 좋겠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도 이제 집에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제가 찬양팀이 서로 얘기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저는 찬양팀이 이렇게 나와서 고생해서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찬양팀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하는 너무나 기쁘다고, 집을 탈출하는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을 덜 가져도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 이렇게 모두 다 무력감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위하여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갔을 때처럼 말입니다. 우리 남편분들은 차려주는 밥만 드시지 마시고 설거지도 좀 열심히 하시고 또 청소도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인터넷 보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요리 아이템도 좀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시간도 좀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우리가 언제 온 가족이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집에서 모여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자체를 고통과 고난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떤 것 이외에도 우리에게 행복을 이 세상에서 얻을 것 없으니 불안한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인간은 당연히 괴로움을 겪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처한 룻을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어리석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전부 알 수는 없지만 참새 한 마리도 섣불리 다루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지난 날을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긴 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며 집중하며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의 터널 끝에 우리에게 주실 크신 축복을 기대하며 지겨운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하나님께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연의 가면을 쓰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대응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